오케이. 사도행전 16장에 저희가 와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 17장, 18장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과정으로 되어 있고, 1차와는 달리 2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지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 바다, 해상을 통해서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 육상을 통해서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되고,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아시아의 끝부분이라 불리는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 쪽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그 자매의 그 이제 가족의 구원과 이제 침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또 있었던 일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치유하고, 또 이제 빌립보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그 간수 예,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의 구원과 침례가 나오는 것, 이게 지금 이제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이 1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스드라는 이방적 색채가 대단히 뚜렷한 그런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서 걸은 적이 없었던 그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는 주피터, 자기들이 섬기던 신 중에 주피터라고 부르고, 바울은 주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큐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이게 다 이제 지금 헬라의 신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신으로 추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신처럼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것을 극구 만류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금방 이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부터 온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당해가지고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이제 이 도시 밖으로 내던졌는데, 사실 이제 이때 죽었다고 이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이제 그 산악 지역에 살면서 대단히 그 전쟁을 좋아하고 호전적인 거죠. 성품이 아주 사나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돌에 침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회심자를 얻어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곳에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루스드라에 갔을 때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디모데는 이 이제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회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사람이고,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 안에 지금 이 유대교 문화와 이 헬라 문화 이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더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헤브라이즘과 이제 헬레니즘이 그 안에 이제 다 공존하고 그걸 다 이제 섭렵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를 할례를 준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거보다 앞서서 15장에서 지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이 문제를 지금 15장에서 그 바로 전장에서 다루지 않았었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죠? 바울이 그럼 뭔가 서로 모순을 일으킨 것인가, 자기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금하는 문제는, 그건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15장 다시 한번 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그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의 문제는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역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래야만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15장과 모순이면서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의심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을 위해서 받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이렇게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물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교도 지역에 이렇게 다닐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일단 거점으로 해서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지금 선포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반유대인이죠. 반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될 그것을 이제 염려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할례였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볼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럼 사역을 위해서는 또 할례를 주냐? 그런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에게는 이제 성령님의 어떤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와서 16장 5절에 와서 여기 보시면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돼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어떤 그이 메시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든든해져 가는 과정, 그걸 다루는 게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나서 3,000혼이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이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니까 믿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5장에 와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이 교회의 어떤 그 징계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들의 표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에 와서는 교회의 이 갈등이 이제 효과적으로 해소가 되고 나서 이제 이 필요한 조직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제 그게 이제 불만이 제기됐을 때 교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집사, 뭐 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르지,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는 일은 이제 교회 내에서 집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7명의 그 일꾼들을 교회가 선출하면서 교회의 어떤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가 되고 조직이 갖춰졌을 때, 그때 그 직후에 표현을 보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믿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에 가서 이제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12장에 와서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베드로를 감금했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헤롯이 먼저 죽죠.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크게 부흥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13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방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6장에 오늘 본 표현대로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을 딱볼 때,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갔다는 이 표현을 볼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과 열정이 생겨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열정이 없다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게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어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 가서 뭘 했대더라,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넣어봐야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쳐서 뭐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볼때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참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 그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이때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걸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진로를 지금 조정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범위가 성령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자,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라는 곳은 이 고대 도시 트로이 근처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아시아의 끝 지역으로 그렇게 그 당시 알려졌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이제 만나는 지점에서 거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점에서 지금 아시아의 제일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드로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합류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저자가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다가 그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이제 10절 이후서부터는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 여기서 지금 이제 누가가 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 구절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환상 중에 어떤 마케도니아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에 속한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이러한 지금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없었다면 아마 성경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 또 아테네, 고린도, 이러한 모든 도시들의 선교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유럽 대륙에 속한 지역들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했는데,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잠깐 좀 여정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서 각자 다른 길을 택해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와서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디모데를 만나서 사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냥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복음 선포였어요.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좀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역하다가 무시아에서 북쪽 그 비두니아 쪽으로 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쪽으로 진행해서 드로아까지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게 막히니까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드로아라는 그 아시아의 제일 끝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일정과 성령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일정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항상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자칫 일반화시켜서 모든 성령님의 뜻은 다 이렇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처럼 뭔가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 때로는 형통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 길을 형통한 길을 막으심으로써 그 내가 가려던 길에 역경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의 그 다툼에서부터 여행 중에 그 어떤 병 걸린 것, 질병과 이런 이 성령님께서 또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고 이러한 두 번의 이 막으시는 사건,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금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지금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형통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한 문제가 닥치면은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참 올바른 길인데 성령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내 길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사실 이걸 분간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최종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환상을 본 뒤에 10절에 보니까 확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늘 추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정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심을 내가 두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직장을 갖는 것 또는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또는 내가 뭐 유학을 가냐 마냐 또 내가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냐 마냐 결혼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내 마음을 미리 정해놓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형제 또는 이 자매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놓칠 수 없다 이렇게 딱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데이트가 막잘 되게 이렇게 하시면 아, 주님이 허락하셔서 형통한가 보다 이렇게 아전인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 문제가 잘 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이 문제가 제 뜻대로 안 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 문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사업을 제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학교에 진학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 불과하니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 제 눈앞에는 이것이 복처럼 보여서 제가 이걸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이걸 취함으로써 제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것 같으시면 주님 제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께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닥치면 이 역경이 하나님이 막아서 역경이 닥치는 거지. 아니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가라는 건지 이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미리 정한 어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형통하게 풀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뭔 일을 추진하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확신하면서 그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에 어떤 역경이 닥치면 그러면은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그냥 역경이 있어도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거를 묻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12절서부터는 빌립보에서 있게 되는 일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간증이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 싫어하는 구도가 이런 구도예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은 앞에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사실 이 시스템을 제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수요일 날이 그래서 그냥 참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래서 자유롭게 좀 질문도 하고 이런 구조가 저한테는 참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구도가 되다 보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피동적이 돼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에서 그냥 주는 것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받고 끝나는 그러한 구도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발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질문하신다고 제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극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네.
어떤 분들은 이거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데,
네.
중국에서 중국 아시아 중국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네.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터키 쪽으로.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이것은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시아 지역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성경에 쓰여진 용어대로 우리가 지역을 판별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의 아시아 쪽 뭐 일본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보면은 안 돼요, 일단. 그 당시에 그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그 터키 지역 그런 데가 지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펴보시면 1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 뒤에 이 부록으로 있는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1,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도가 있을 거예요. 1,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도. 한영대역 성경으로는 20페이지에, 지도 2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각자 성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여행 또는 3차 선교여행 이렇게 된 그런 지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금 에베소, 에베소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제 하는 두아디라 교회 하는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게 지금 현대 지도로 보면 터키 지역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돼서 예루살렘이 이 아래쪽에 있고, 지금 지중해를 끼고 지금 그 키프로스 섬이 하나가 있고, 크레테 섬이 있고, 저쪽 고린도 지역 이런 데가 있고, 지금 에게해가 있고, 그런데 그 에게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 부분이, 거기에 보면은 갈색 글씨로, 진한 글씨로 아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윗부분이 비두니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갈라디아, 더 오른쪽이 갑바도기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는 거를 갈 때 보통 패키지로 해서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출애굽 여정이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하고 또 터키를 가는 거예요, 터키를. 왜냐면 거기에 지금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불리는 에서버드, 사빌라 그 교회들이 다 지금 그 터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혹시라도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과 현재 이 아시아를 조금 이제 구분이 이제 안 가셨을 수도 있고, 뭐 구분은 가셨지만 이제 어쨌든 그 이 전체 아시아,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아시아라고 불릴 이 모든 지역에도 이미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여기셔서 뭐 유럽 쪽으로 먼저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만약에 본 것이라면, 중국 쪽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진시황 때 이전까지만 해도 그 상제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천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일신 상제를 이제 우리 옥황상제 그러잖아요. 그 상제를 이제 유일신 상제를 섬겼는데 그게 성경적인 개념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동양인들도 다 이제 셈족이 이제 지금 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세 아들들이 갈라져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져갔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제가 뭐 어느 정도 그 이제 수긍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지역에 이미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동양에도 오래전서부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시아를 잘못 지금 생각하셔서 현대 아시아로 생각한 거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예. 예, 다른 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오케이. 예.